요즘 세상이 이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지러운 그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유럽이 이와 같은 일을 겪어서 그냥 완전히 폭삭 가라앉았어요. 멸망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도 옮겨가서 미국도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젊은이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세상이 한국,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온 세상이 아주 완전히 폭삭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체주의 독재, 사람이 그 자유를 억압하고 모이질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추석에도 지금 모이질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독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게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재림과 이제 심판의 징조, 명백한 그런 그 징조,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 세 가지 징조. 첫 번째, 온 세상에 성적인 그런 죄악이 만연한다. 두 번째, 여성과 남성의 동성애가 창궐한다.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창궐한다.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하나님 이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려두신다고 하면 사람들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가 되면 옳고 그른 걸 구분을 못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나 돼지처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의 이 짐승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짐승하고 똑같이 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휴거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황폐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이 인권, 그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를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갖다 바쳐요, 국가에다가. 우리 자유 다 포기할 테니까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런 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온 세상이 변한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재림 전 말세 사람들의 특징, 이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성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디모데후서 이제 우리가 오늘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 눈에 드러나게, 그래서 이제 진짜 말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절망적인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참 공부 외에 우리가 열심히 해요. 우리 여기 영광이도 있고 영민이도 있고 이렇게 다 여기 아이들이 뭐 공부한다고 유학도 가고 다 이렇게 뭐 대학도 가고 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일주일에 7일 365일 일을 하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냐.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고 일을 하고 이거 한 것이 세상을 밝고 빛나게 좀 만들지 않겠는가.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르면은 세상은 점점 더 나쁜 세상, 점점 더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으로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내 삶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주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이런 세상 독재, 이 말 그대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 말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 왜 일이 점점 안 되냐. 이렇게 일이 점점 안 돼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 그대로 인간들이 인간성을 다 상실하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짐승처럼 되는 그런 일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상하게 뭐 정치판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지켜달라.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뭐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 성경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목사가 성경을 읽어보니 세상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로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그거 1장 2장에 이야기한 거 이거 말고 또 이것도 내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면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디모데,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복음 안에서 자기의 친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가, 그러니까 유언의 편지예요. 유언, 마지막 편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목회라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 그 아들에게 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자, 목회서신을 마무리하면서 4장 그 옆에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을 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죽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맞든지 때가 맞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목사인데 이 목사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그것도 그 옆에 2장으로 가서 보시면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영어로 가서 뭐 the same,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증언한 것들, 바로 그 동일한 것들, 바로 그것들,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맡기게 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게 결국 여기 대한민국 21세기 여기 사랑 침례 교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뭘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바로 그것들,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 예수님의 그 말씀들, 성경에 있는 오직 그 말씀들, 그 말씀들만을 가르치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재림 전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휴고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점점 좋은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오늘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위험한 때가 닥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자기 아들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먼저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바르게 목회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위험한 때가 오는 거다. 점점 좋아지는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가 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그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말 그대로 액션 플래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한 때는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견디기 어려운 때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아닌 때가 되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되는 거예요. 식인종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영어로 가서 보면 위험한 때, perilous time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게르게스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거하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심히 사나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착고에다 메어놓고 쇠살로 이 사람 묶어놨는데 이걸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게 사나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똑같은 말을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사나운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이 된다. 여기 옆에 가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바로 그 옆에 디모데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예요. 사람들이 아주 심히 사납게 되는 때예요. 왜 그러냐? 많은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도 하고 뭐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다. 예,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착고에 놔둬도 그 착고를 부셔버리고 그러고 나와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그 위험한 존재들이 사는 그런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때,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위험한 그런 현상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존재했고 중세,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존재해서 이런 이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잖아요. 말세 중에 맨 마지막 이거 살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휴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급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그냥 맘대로 저지르는 이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빈도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강도가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 이게 절정에 지금 다다라서 빈도도 뭐 너무나 많고 강도가 너무 세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나라, 온 국가,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디모데에게 언급을 했을까? 디모데는, 여러분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끝에 가셔서 끝에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끝에 갔으면 22절.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추신이 붙어 있어요. 예배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추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제목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다만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배소 교회의 감독,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게 뭐 감리교 이런 교단이 있을 때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지역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옛날 1세기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 목사로 누가 임명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임명을 받아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이런 위험한 때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적어도 2년, 많게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가운데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2년, 3년 동안 직접 함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들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갖고 그 교회에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를 보내잖아요. 에베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 6장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된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첫 번째 목회자로 누가 왔냐? 디모데가 임명이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칭찬하다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시작할 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 온 세상 안에 이런 악한 일들이 파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임박한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예레미야 이제 강해를 하면서, 거기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칼빈이, 루터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지금이 되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그런 비밀 계시들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 지금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요. 무진장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십억을, 수십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험관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언제라도 다 성취가 될 수 있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 이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예배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목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그 대상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 목사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렇다 가서 직접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발전이 안 일어나잖아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 위험한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서 이제 6절에 이제 7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을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근데 뭐냐?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총 주제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다음에 39절에 요약을 했어요. 구약 성경 총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3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첫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이건 두 번째는 첫 번째 명령과 같은데 뭐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구약 성경을 총 요약한 거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총 주제인데 지금 잘못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쾌락들을 더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총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뒤집혀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 자기 사랑, 자기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왔습니까? Self love, self respect, 그렇죠? Self worth. 그러니까 요새 책을 지으면 다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내 안에 내 자아를 개발해야 된다,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너 자신을 존중해. 여러분 이런 책이 아니면 심리학 책, 상담 책이 팔리질 않습니다. 팔리질 않아요. 지금 저 요가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넌 훌륭한 사람이다, 너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책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 기독교 내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이라는 거, 그거의 많은 부분이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가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스트 마던 그 철학이 뭐예요? 절대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 쾌락들을 추구하라는 거. 하나님 대신에 내 쾌락들을 추구해라.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이래서 지금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 저렇게 남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장의 허락하에 저렇게 벌거벗고,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를.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그래도 무난한 걸 갖다 올려준 거예요. 아이들도 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거 하나 가져다 올려놓은 거예요. 무난한 사진. 이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쾌락, 이 동성애 그런 쾌락,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인간성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가 되면 저런 일을 대낮에 벌거벗고 나와갖고 수천 명이 저러고 있는가. 인간성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트랜스젠더.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뉴질랜드 여자 역도선수가 나왔는데 지금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지금 성전환을 저렇게 하고는 나와갖고 나 여자입니다 그러고, 그러고서 여자들하고 지금 역도 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지만 제일 그래도 무난한 거 그냥 제가 하나. 이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들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마저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과거에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인간을 망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자, 자기 사랑을 이제 하다 보니까 3절에 가서 보니 어떻게 돼 있냐. 본성에 애정이 없다. 영어로 가서 보면 natural affection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본성에 애정이 있잖아요. 본성의 애정,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 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2020년에 모두의 승리했다 해서 모두가 승리한 내용이 뭐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낙태죄를 폐지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을 죽여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는 승리했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성이 완전히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가면 점심이고 그렇게 해서 길게는 읽지 않아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터넷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봅니다. 제목만 이렇게 봐요. 제목만.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여기 신생아 아기를 낳았고 변기에 버려 이 20대 남녀가 아기를 자기들이 해서 아기들을 낳았고는, 그래갖고는 아이를 갖다 변기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예요. 이거 제가 오늘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비일비재예요. 지금 아이들이 아기를 낳고는 갖다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하는 이런, 이게 뭐예요? 내추럴 어펙션. 이게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이를 낳고 어디 갔다 화장실에 갔다 버려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가서 또 한번 보겠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 장인 앞에서 1m짜리 일본 검도를 가지고 휘둘러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이거 그저께인가 난 사건이에요. 자기 장인 앞에서 그 아내를 죽이는데 1m 일본 검을 가지고. 근데 그 아내는 뭐라 그러냐.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지켜줄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추럴 어펙션. 이게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회면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야, 진짜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위험한 때가 왔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가난해서 그거 벗어나는 거 이것밖에 생각 못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직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야, 지금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 집 남자아이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절대로 여자애들 거 뭐 이렇게 본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페미니즘 이런 데 빠지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고를 제가 보내고 할아버지가 이러고 지금 있어요. 이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크는 게 하나님의 그런 법칙인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린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3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선하고 좋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이 나라를 세워주고 저와 여러분 가난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하고 죽일 놈으로 그렇게 역사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미국 같으면 저거 한번 보세요. 저 미국 제가 지난 2020년 저 사진을 갖다 이제 만든 건데 저렇게 동상이 파괴돼 갖고 다 쓰러져 있잖아요. 저 누군지 아세요? 컬럼버스예요. 컬럼버스 네가 왜 여기 미국 땅에 와갖고? 예, 그래서 이 땅을 발견해갖고 저 인디언들 다 못 살게 굴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400년, 500년 전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을 해갖고 미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다. 컬럼버스는 거기 가면 안 되는. 이렇게 해갖고 동상을 다 끌어다 내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언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텐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책이 누구 책이냐? 어윈 루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어윈 루저는 미국의 유명한 무디 교회, 시카고에 한 무디 교회, 그 무디 교회를 담임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열 가지 정도의 일을 보면서 원로, 지금 나이가 70, 75세가 되신 그런 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2장이 Rewrite the past to control the future.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때요? 과거를 다시 써라. 지금 미국 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미국 내 좌파 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써갖고 그렇게 해야만 아젠다를 가지고 좌파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여러분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자유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인디언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디언들이 지금도 계속 거기서 뛰어놀면 저와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나라 에서 살질 못해요. 그 자유로운 나라를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구현하고 헌법에다 그걸 명기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모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에? 컬럼버스의 저 신대륙 발견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역사를 그런 눈으로 봐야지. 이거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미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전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대는 뭐예요? 악한 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은 다 멸시하고 그 다음에 선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은 다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잖아. 김원봉이를 영웅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또 누굴 데리고 왔어요? 홍범도를 데리고 왔잖아요. 홍범도 예, 위대하다 그래갖고 예, 데리고 왔잖아요. 다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교회 언론에 대표인 이옥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 가서 보니까 홍범도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소련 공산주의 편에 서서 같은 독립군을 수백 명 이상 사살해서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자유시 참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정부는 어째서 공산주의자들만 특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첩 신영복, 6.25 남침의 주역 김원봉, 그리고 동족 독립군 수백 명을 괴멸을 시킨 홍범도 등 모두 이런 공산주의자들만 다 영웅으로 왜 그래요? 윗대가리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마지막 때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선한 자들은 멸시를 받고 악한 자들은 존귀를 받는 이런 때가 됐구나.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이 시대에서 가장 선한 자들이 누구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난 150년 동안 이 한반도 역사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 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 이거 누가 이 땅에 자유를 가져다 주고 교육을 가져다 주고 의료를 가져다 주고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가져다 주고 나라를 세워주고 일제 36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모든 게 다 누가 한 거야?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해줬잖아요. 이 1950년 6.25 전쟁에 그 어려운 거 미국 사람들이 해주고 그 이후에 구조물자 다 누가 보내줬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지금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교회 예배당 맞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 그런데 이 교회 가서 보면 이 교회 이 예배당이 제일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여기 아주 연합뉴스니 이런데 아주 도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아이 써놓고 현장 예배 강행 비난 이렇게 이제 해서 아주 교회를 가장 선한 자들이 모여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 앞에서 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그래도 덜 이렇게 뭐랄까 화인을 덜 맞아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법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한 자들이 지금 멸시천대를 당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뭐래? 위험한 때의 징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가서 보니까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가장 큰 탐욕은 골로새서 보니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다시 말해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 이게 탐욕을 부리는 건데 지금 그저 자기 하나 자기 자동차 그다음에 집 핸드폰, 명예, 그래도 이거를 물론 예전에도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탐욕을 부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과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랑은 말로 자랑하는 거고 교만은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지은 가장 큰 죄, 첫 번째 죄가 뭐냐? 루시퍼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자랑의 죄예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내가 신들처럼 거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좀 돼봐야 되겠다. 이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랑과 교만, 특별히 이거는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랑과 교만죄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나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거 참 듣기 민망한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제일 듣기 민망한 말 중에 하나가 나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다. 초창기 멤버다. 뭐 무슨 일 하고 나면 공치사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 극도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게 두 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뭐냐? 존경할 대상에게 존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가장 크게 존경해야 될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근데 지금 아주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모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령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왜 주셨냐?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부모를 없인 여기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게 극도로 이런 현상이 크게 발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신성모독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 옆에 가면 디모데전서가 있는데 5장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부양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특별히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부양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부인한 자, 그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썼어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신성모독은 창조물이 창조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신성모독인데, 말세에 지금 이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1850년 이후부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하나님 없이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1850년 이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아주 팽배하게 되는 이러한 때, 신성모독이 극치를 이룬 이러한 때, 이러한 때가 마지막 때다. 가서 보시면 이것도 이틀 전에 나온 거예요. 이틀 전에 목사들이 가서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지지까지는 할 수 있죠. 성명서에 뭐라고 발표했냐? 대동세상을 만들고 억강부약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공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세상 다음은 공산주의 유토피아예요. 억강부약이 뭐예요? 이게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 있는 사람 모든 거 다 빼앗아 억 눌러갖고, 그래서 어떻게 약한 자들 다 나눠줘서,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룬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모여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줄어들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다. 자,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로 그 옆에 가서 보니까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6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벌써 삼박자 구원이지 뭐다 해갖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게 뭐예요? 비뚤어진 논쟁이야, 잘못된 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 이게 어떻다고요?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온 교회 이게 다 퍼져서 번영복음, 기복신앙 이걸 다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6절에 솔루션이 나오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소유하고 똑같이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왜 이 사람은 50평이고 나는 10평이야 이거 불평하는 거 아니라는 거 똑같이 잘 사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꿈꾸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 내 주변 환경은 다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 탓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탓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생기잖아요. 지금 주어진 직업, 지금 주어진 집, 지금 주어진 이 아이들, 이 아내, 남편 이게 감사하다고는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만족하면서 사는 그 일,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해요, 나라 탓해요. 그러다 맨 끝에 가서 뭐 탓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60 이상 이제 살아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인생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빛나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좋지 않은 그런 과거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조실 부모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서 아무 케어를 받지 못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부모가 뭐 사업이 실패했다. 뭐 조금 살다 보니까 결혼했고 뭐 남편과 이혼했다. 뭐 여러 가지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시절이 불행하고 뭐 학창 시절이 불행하고 지금 결혼 시절이 불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 있는 게 정상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정상인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좋지 않은 기억 이런 것들 이거 과거를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면 본인만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회 탓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어떻게 다 지나가서 없어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의 옛날 것들 알아요.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끄집어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있는 환경과 이런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서 벗어나고 술에서 벗어나고 이혼에서 벗어나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거룩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그런 삶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와 이제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부터는 과거하고 구분이 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좋아해요. 성경 신자다. 그럼 성경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읽으실 때 창세기에 가서 요셉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예레미야 강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그 생애를 한번 예레미야 그 삶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복음서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애가 금수저예요? 아니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흙수저예요 여러분? 다 흙수저잖아요. 여기 가서 보시라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우리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게 뭐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죽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람들 앞에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하시잖아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완전히 흙수저의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개의치 않잖아요. 지금 이 글을 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며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황제의 명령에서 목이 덩강 잘라지는 참수형을 받고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거의 거에 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 그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여러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먹는 그 죄, 특별히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그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드디어 앉혀지신 거예요. 이 수치와 멸시를 겪으면서 어떻게 저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앉아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갖다 딱 앉혀주시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샘플 본보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무슨 짓을 해도 내게는 천국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멈추고 이 땅에서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하게 그런 거 멈추고 과거에 얽매이는 거 이렇게 다 멈추고 하나님과 영원을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또 3절에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한다. 협정을 어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예요? 서로 약속한 걸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이런 그 리더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약속을 해놓고는 휴지 조각처럼 갖다 이제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해서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요. 그럼 몇 개월 안에 하라고 법이 이야기하냐. 6개월 안에 부정선거 관련된 이런 모든 소송은 다 끝을 내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지금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날 선거하고 지금 9월 15일 다 돼가는데 어떻게 되지? 거의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선거소송 이의 제기가 된 게 100군데가 넘는데 이제 3군데 개표했잖아요. 엄청나게 부정한 그런 투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독 자유통일당에서는 비례대표 이거 해서 이거 가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칠 전에 대법관이 뭐라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배제하시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 예,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도 자기 사랑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욕도 안 하고 중상모략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가십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거짓말로 가십 비방하는 거 이런 걸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말세는 이게 SNS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이 뭐 엄청난 것 같은 거짓말 비방 그렇죠 이런 거 이런 왜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를 실질적으로 한 게 이제 한 십몇 년 이제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맨 끝에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됩니다. 밑에서 다 쉬쉬하고 가리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은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올라와요. 제가 이런 거 얘기를 들을 때 놀라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운 사람이야? 말을 도대체 이건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나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 저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혼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성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 사나운 말. 그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런 걸 나오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야, 이거 정말 이거 사람의 본성이 잘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불신자들보단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사나운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절만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기 하고 교회 올 때 다 양복 입고 치마 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훌륭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이런 좋은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 어떤 능력, 앞에 있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자랑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로 들어가면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이 그저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이 그냥 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수두룩할 거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온다. 예, 저 이런 어떤 능력이 고통과 예, 그다음에 이 역경과 고난과 그다음에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겨내야 돼요. 구원의 기쁨, 성화하려고 애쓰는 것, 예, 성도들과의 진솔한 교제를 하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취약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인정하는 거 이건 능력이에요. 대단히 큰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훌륭한 성도예요. 난 이게 참 모자란데 이걸 위해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냥 100% 완전한 사람이고 해서 완전히 위선을 부리고 집에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교회 오면 또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지킬 박사 하이드 아시잖아요. 예, 집에선 지킬 바가 집에 오면 이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경건서적 읽기도 할 수 있는 거 그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으라 그러면 책을 읽을 능력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죠.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 거다. 바울이 뭐라고 권고합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죠? 예, 이런 자들에게서 5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구냐? 악한 목사들. 디모데 당시로 얘기하면 악한 교회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있다. 가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을 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미련한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미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걸려드는 그러한 여자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왜 여자들 또 이야기를 했냐? 남자는 안 그랬는데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사회적 위치가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뭘 좀 주겠다고 해서 다가가고 그 여자들을 예, 설득하든지 이렇게 가정을 아주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한 이런 자들인데 결국은 가정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 있고 약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걸 빌미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 그게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이런 데 걸려드는 사람의 특징이 7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다. 이거 참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가 우리가 된다고 하고 이 교회에 오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들의 이 사악한 말 그대로 사기치는 거죠. 여기에 걸려 넘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능력이 결여되면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 마지막 때에 늘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에 일어났던 저 휴거 열풍, 저 조그만 아이들이 하얀 옷 입고 가서 저거 하는 거 봐요. 저 부모들이 저런 짓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저런 일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빗나간 그날 허탈 속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짓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도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목사의 진짜 진정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다니는데 예수님 나중에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때가 바로 이 위험한 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때는 재림전이고 휴거전이고 말 그대로 위험한 때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지난 과거 2000년 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극도로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나 확연히 드러나는 이런 때가 이제 된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가서 뭘 배운다고 그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진리에는 결코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좀 잘 돼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 누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 인내의 한계가 오면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가서 보니까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들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현란하게 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속임수는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돼.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맨날 뭐 한다고 하는데 결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그렇게 만드시는 때가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가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무서운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능력, 과거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타고난 내 성격을 어떻게 하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 악한 세상을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악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굳건히 저와 여러분이 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침례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